자, 오늘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식 할 텐데요. 먼저 본문 읽고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 2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원문에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을 두, 하라, 행하라. 기념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생각에 떠올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영어 표현해 보니까 deliberate recollection 그렇게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생각함, 의도적으로 떠올림. 요즘 영화나 TV 드라마에 보면 제품 간접 광고, PPL 많이 해요. 그거 안 하는 게 없어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극 중에 예를 들어서 랩탑을 여는 순간에 애플 로고가 바로 보이고 저 주인공이 애플 랩탑을 쓰네. 간접적으로 아주 서책하지만 각인시켜요. 자,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자가 소품 가운데 이게 랩탑을 여는 장면이 있는데 누구 오늘 랩탑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이미 애플사와 드라마 제작자가 광고 계획이 끝난 걸까요?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의도적. 그 의도적으로 생각에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 광고회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넣기를 원하는 거죠. 사고 싶은 욕망이 들도록.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도 랩탑 열면은 애플 로고 보이고 드라마에서도 애플 로고 보이고 친구도 열었는데 보니까 애플 로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돈이 생겼어요. 신제품을 사려고 할 때 그러면 나도 갈아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의도적으로, 물론 간접적인 작업을 통해서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심는 거예요. 애플 광고는 생각을 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를 내가 한 일을 내가 행한 것을 너희 기억 가운데 의도적으로 새겨라. 뭐 할 때 이것을 내가 주는 이 몸을 내가 흘린 이 피를 너희가 상징적으로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생각 가운데 아주 깊이 기억해다오.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4월 25일을 우리는 안작데이라고 합니다. 안작데이, A-N-Z-A-C, 그 철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 C-O-R-P-S에 P-S를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의미 없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키위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뿌리가, 정서적인 그 뿌리가 한국인이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안작데이가 왜 이들에게 중요하고 아까 오시면서 보았겠지만 길거리에 꽃 장식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키위 아이들이 집에서 꽃 장식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넣고 인증샷을 올립니다. 오늘. 그 옆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세요. Lest we forget.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약 100년 전 세계대전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 군단이 그것이 안작인데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시행합니다. 여기에서 1만 1,500명의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거기에는 14살짜리 군인도 있어요. 그 아이를 잃은 뉴질랜드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14살짜리 아이를. 어떤 때는 19살짜리. 이 희생을,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다시 말해서 오늘 4월 25일이 갈리폴리의 상륙작전을 펼친 날, 1915년 4월 25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는 이 순간에 안작대의 기념 행사가 TVNZ로 생중계돼요. 어떤 가정에서는 오늘 안작대의를 기념해서 안작쿠키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 유튜버들 가운데는 여기 안작쿠키를 레시피로 만들어 올리면서 의미도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유튜버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 날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념을 하는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에 새겨야 하는가, 왜 떡과 잔을 드는가. 안작쿠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주나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부모들이 전투에 참가하는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멀리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면서 식품이 상하지 않는 쿠키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없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빵들은 그때 당시에 수송수단을 사용했을 때 거기 가면 못 먹거든요. 이 레시피 가운데는 수위를, 수주를 지나도 상하지 않는 그 빵이 자식들의 입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만드는 거죠. 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재미로 이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지만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집안에서는 쿠키를 만들면서 다른 감정이 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 연휴가 생겼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지만 실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분의 발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인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을 기념할 때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이 죽으심의 현장에 대해서 후에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전한다는 이 동사는 카탄겔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proclaim a message in a definite binding way 그려놨어요. 어떤 내용을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게 선포하는 것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게 in a binding way 구속력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 자체, 이 행위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의미를 모르는 이 세상도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구속력 있게, 의미 있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declare,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분 정도 진행될 바로 이 행위가 무엇이려? 주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1915년 4월 25일 지금의 그 터키 땅이잖아요. 갈리폴리라는 게 지금의 터키 땅 남서부 쪽인데 작전상 아주 중요한 그 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연합군과 독일 동맹국, 그러니까 그 터키는 독일 동맹국 쪽에 붙어요. 그것을 탈환하는 것은 작전상 엄청나게 큰 전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희생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맞닿아지지 않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다릅니다. 특히 전쟁 가운데서 어떤 가족 가운데 106년 전에 우리 가정에서 11,500명 가운데 우리 가정의 그 할아버지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은 진짜 이것이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죽으심은 다르게 다가와야 됩니다. 세상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뜯긴 그 살점으로 말미암아서 찢어진 그 살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열린 그 수혜자인 우리에게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하셨다. 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상하심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앞장 이사야 52장 14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원문에는 그것을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조금 더 그래픽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문장이요. 많은 사람 그를 보고 충격받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어떤 사람보다 훼손됐다. 그의 모습은 어떤 아담의 아들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훼손이라는 히브리어 미시하트라는 동사는요. Inhumanly disfigured.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훼손이에요. 얼굴을 보았을 때 여기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된 그 상태를 뜻합니다. 너무도 끔찍하게 훼손되어서 사람으로 인식하기 힘든 그것을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예언합니다. 복음서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바로 이 예비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은 주먹으로 계속 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가르대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주먹으로 이렇게 얼굴을 계속해서 가격하는 것과 나중에는 그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뺨을 날리는 것을 예. 다섯 장면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그러진 얼굴, 그것이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린 뒤에 주먹으로 폭행을 해요. 이게 현재형 부정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먹으로 내리쳤다는 말이고 눈을 가리면 아마 두근이나 수근 같으로 눈을 가렸을 거예요. 반사신경이 어디서 주먹이 날아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눈을 뜬 상태에서 맞을 때보다 두 배 내지 세 배의 충격이 더 가해집니다. 주먹이 날아오면은 눈을 뜨고 있으면 그걸 피하기 때문에 피하면서 맞는 것과 가려진 상태에서 샌드백을 그대로 내리치는 것과 움직이는 물체와 다릅니다. 칠 때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 네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면서 그런 조롱을 하면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손바닥으로 이렇게 펴서 뺨을 갈기면서 아무도 모르잖아 하고 XX 처리된 그 욕설이 더해지는 거죠. 우리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가 채찍질 장면입니다. 예비 십자가를 달기 위한 예비 형벌의 형태인데요. 죄수의 옷을 벗겨 기둥에 묶거나 틀에 달아 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등부터 어깨, 엉덩이, 정강이까지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맞으면 그 조각들이 살점에 박혔다가 빠지면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실핏줄이 터진다고 해요. 채찍질이 계속되면 피부 및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고 찢어진 살은 피 범벅이 된 채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립니다. 때로는 척추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한답니다. 참고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하고서 그 자리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최대 39회, 마흔에서 하나 감한 39회의 채찍질을 했지만 로마 형벌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40회 이상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희롱하고 이제 십자가 달기 위해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가 무엇입니까?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은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퍼플 클로스는 이 색깔 자체가 왕적인 군 건세를 가지고 있는 색깔이거든요. 왜 이것을 그의 원래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힐까요? 지금은 주님께서 맞으실 때는 옷을 입은 채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옷과 그 살점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옷을 벗겨내요. 피부와 살점이 뜯어지면서 고통을 크게 느끼고 그 위에 자주색 옷을 구해와서 입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시관을 씌워서 이렇게 쿡 눌리고요. 두피에서 터진 그 피들이 얼굴을 다 적칩니다. 눈을 뜰 수 없게 돼요. 이미 얼굴은 읽어진 상태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시야를 완전히 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 과시관을 쓰고 갈대를 쥔 왕의 흉내를 내게 해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혀서 그 앞에 세우고 병사들이 조롱하는 형식으로 그 앞에 왕이시여 하면서 무릎을 꿇는 장난을 칩니다. 경배하는 조롱을 한 뒤에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반복해서 내리칩니다. 에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kept striking,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27장 29, 30절 보십시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계속해서 치더라. 홍포를 입혀서 자주색 옷을 입혀서 그 너덜너덜해진 피가 계속 배어나오는 거기에 자주색 옷을 입혔을 때 피와 살점과 그 옷이 하나가 됩니다. 희롱을 하는 시간, 그것이 10분, 20분 지나면서 순간적이나마 응고가 됩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또 다시 살점이 뜯어져 나옵니다. 피와 살에 달라붙었던 옷을 벗겨내면서 일시적으로 굳었던 피가 터지면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고통을 크게 느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다시 입히시고 로마 관습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 지고 양팔에 묶인 채 이동하게 합니다. 십자가 나무는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지게 합니다. 횡목만 지게 합니다. 그 하나의 무게가 기록에 의하면 34kg에서 어떤 것은 57kg까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무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벼운 것도 34kg. 이미 피로 탈진하고 어제 밤부터 음식과 물을 드시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아침 9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체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작게 보아서 34kg, 어떻게 큰 나무는 57kg, 그래서 이것을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들리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장면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못 박힐 때 죄수에게 사용된 못의 길이가 역사 기록에 의하면 13cm에서 18cm예요. 그리고 지름이 두께가 1cm 정도 됩니다. 끝이 날카로운 녹슨 대못입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에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면 이것이 찢겨져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팔뼈 끝부분과 손목뼈 사이에 관통합니다. 여기를 지릅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못이 박히는 손목 쪽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신경 가운데 가장 큰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대못에 박히는 순간 어떤 의학 관련된 학자는 그 고통이 벤치로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마지막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을 잠시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팔이 어깨가 탈골되면서 15cm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무게 때문에. 못 박혀 쭉 뻗은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는 근육에 충격을 주어서 횡경막, 우리가 위 숨쉴 때 이렇게 늘어나는 이걸 횡경막이라고 합니다. 횡경막이 가슴을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자세는 숨을 들이쉬기보다 내쉬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발에 힘을 주고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십자가 달리실 때 발등이 그 뼈 사이에 박혔던 그 못, 그 부분에 힘을 가하면서 몸을 들어야 됩니다. 숨쉬기 위해서. 그러면 발에 박혀있던 못이 그 뼈를 자극하고 숨을 내쉬기 위해서 발을 세워야 하고 이와 동시에 피 묻은 등이 십자가에 그친 나무에 긁히면서 큰 고통을 느낍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3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예루살렘 전역을 신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흑암이 덮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 증가되는 고스란히 우리의 죄가 빠져나가서 죄 없으신 그분에게 쏟아지는 그 흑암이라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호흡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숨을 그 말씀을 평 가운데 아주 조리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몸을 올린 상태 가운데 에이 하면서 한 말을 해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호흡을 6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헬라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얼마나 다급하게 이 발음을 했을까.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요? 이 길밖에 없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성찬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로운 차원의 계약으로 새로운 차원의 언약으로 들어간다. 어떤 동물의 피도 어떤 사람의 문서 체계를 통해서도 세울 수 없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사망이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 엄청난 사건은 그 피는 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아끼고 나의 편이 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등을 돌려도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 그 주님께서 나를 한 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 우리는 그 주님을 수없이 잊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시간 제 몸에는 몇 분 나올까요? 그렇지만 168시간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며 함께 하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세워진 언약이요. 나는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나의 신분이며 이것이 나의 현실이며 이것이 나의 스토리다. 안작대에 이 키위 가족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행사를 하듯이 영혼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신분이며 이것이 나의 현실이며 이것이 나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오세요. 지금 나는 육을 입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 나는 영원한 영광에 진입합니다. 진입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면서 걷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지키시도록 왜 허용했는지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믿음의 싸움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더 분명히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셔서 내가 이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면서 그 사랑을 알면서 궁극적으로 준비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진 그 얼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뜯기신 주님의 등짝 고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내 주님의 마음에 접속한 가운데 이 예식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